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4월 29일 목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한국의 성인 10명 중 4명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체중이 3kg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집콕, 외출을 안고 집에서 기거하는 걸 집콕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집콕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몸무게가 늘었다는 건데, 코로나 확진자라는 말을 빗대서 한국에서는요, 코로나 때문에 살이 확진자가 됐다. 확진자 이런 말이 유행하기도 했죠. 뭐 성인들뿐 아니라 학생들 중에도 학교에 잘 못 가고 마음껏 밖에서 뛰어놀지 못해서 체중이 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아마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북한 주민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 역시 조금이라도 더 걷고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요즘엔 특히 날이 너무 좋아서 밖에서 걷고 산책하거나 달리기가 더 좋죠. 혹시나 코로나 때문에 살이 확진자가 되신 분들은요. 마스크 잘 쓰시고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하면서 몸도 마음도 더 가볍고 가뿐하게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에 뉴스통에서도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목요일마다 격주로 만나는 남광규 소장님과 함께 한반도의 각종 현안 더 밀도 있게 분석해보는 전격 분석 시간 있고요.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도 함께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올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쳤으면 요양병원 시설에서 가족을 대면 상태로 면회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29일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을 위한 일상회복 조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접촉 면회 또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북한에 질의서를 보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29일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기구는 지난 23일 북한 정부에 문서를 보내 인권 관련 29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질의서에는 북한 내 전반적 인권 사항과 당국의 상황 개선 노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비롯해 생명권, 차별 금지, 성평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는 조처 등 항목에 대한 정보 요청이 담겼습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LG화학이 올해 1분기 매출액 87억 2천만 달러, 영업이익 12만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분기사상 최대 경영실적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43.4%, 영업이익 584% 증가한 수치입니다. 차종석 LG화학 부사장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4위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 및 동맹과의 협력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하려는 탈북자 등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8일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에 의해 정치범 수용소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10만 명 이상을 포함해 존엄과 인권을 계속 침해받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과 함께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또한 탈북자와 인권 공동체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이런 중대한 불의를 집중 조명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항상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3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보건부 차관이 3주 뒤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방역 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될 수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요아브 키시 이스라엘 보건부 차관은 이날 의회에서 최근 나흘 연속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밑돌아 3주 뒤면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이스라엘은 537만 6,918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16세 이상 전체 인구 55% 이상, 접종 대상 인구 80% 이상이 접종을 끝낸 수치입니다. 2위 뉴스입니다. 미국이 인도의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하게 악화함에 따라 1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28일 성명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퍼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와의 공고한 우호관계에 따라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며 수일 내에 인도에 있는 협력기구에 긴급 물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지원 물품은 29일 항공편을 통해 인도에 도착하며 다음 주에도 추가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이 배포한 연설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미국의 안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엄중한 억지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수인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뉴스체크의 시간입니다. 김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탈북민 단체와 미국의 인권단체가 연대해서 매년 개최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18번째 행사인데요. 미 국무부가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선 이 북한 자유주간이라는 게 어떤 행사인가요?
네,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행사고요.
예.
2004년부터 해마다 개최를 하고 있고 주관하는 단체는 미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탈북민 단체가 연대를 해서 매년 4월에 서울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로 오가면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
올해 대회는 이제 4월 24일부터 미국 현지 시간인데요. 그리고 30일까지 일주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가 되고 이 대회가 이제 매년 눈길을 끄는 건요. 탈북민들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
북한의 인권 현실을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생생하게 듣게 되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증언이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환기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좀
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매년 대회의 주제는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올해는 개방 북한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수잔 솔티 미국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예.
행사 소개를 미리 좀 언론을 통해 했었는데 이번 행사는 북한 내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알리고 그리고 북한으로 정보를 유입하는 활동 그리고 북한의
네.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 지원 방안 등을 다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요 일정을 보면요.
예.
26일에 미국의 학자들과 북한 고위급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28일에 미국의 뭐 외교 정책에 또 영향을 미치는
예.
그런 단체의 학자들하고 한국의 탈북민들 그리고 탈북민 단체 대표들이 함께 북한에 대한 그 정보 유입 노력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그 29일에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존엄을 진전시킬 방안들을 논의를 합니다.
네. 자, 근데 이 회의 방식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미국은 지금 코로나 왁신 접종을 꽤 많이 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래도 직결로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전에는 서울과 워싱턴을 이제 오가면서 뭐 했는데
예.
지난해부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화상으로 회의가 열렸고요.
예.
다만 마지막 날인 30일에 워싱턴에서 폐의식을 하면서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탈북자들을 위한 평화 시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만 밖에서 이건 미국 사람 주도로 하게 네. 될 것 같은데 행사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국무부가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현지 시간으로 28일에 미국 국무부가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라는 네. 이런 제목의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우선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 수용소에 학대로 고통받는 10만 명 이상을 포함해서 존엄과 인권을 계속 침해받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과 미국 정부는 함께 서 있다 뭐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북한 당국의 조치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그 인권 문제 이거를 더 가혹한 조치들에 경악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문명 세계에는 그런 만행이 발붙일 곳이 없고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네. 성명에 담겼습니다. 아울러서 탈북자와 인권 공동체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이런 중대한 불의,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불의를 집중 조명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항상 지지할 것이라는 말도 예.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인권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맞나요?
네,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네. 지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대와 위반을 조사하고 그리고 북한 주민을 위한 독립적인 정부에 대한 접근 지원하고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책임을 촉진하고자 유엔과 동맹과 협력할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건 사실 상당히 강경한 발언인데 혹시나 네. 이 발언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하고 있는 것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일관되게 이런 수위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살펴보면
네.
지난달에 바이든 정부가 2020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그리고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 증가가 미국의 우선순위라는 강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계속해서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련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주요 사안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새로운 대북 전략이 나올 예정인데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문제는 이제 인권 문제는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예.
반응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향후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권 문제는 국경을 가리지 않죠. 북한에서도 인권이 좀 민감한 문제가 아니라 소중한 그런 문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2012년에 데뷔한 한국의 걸그룹 EXID는 처음에 데뷔하자마자 인기가 높아진 건 아니고요. 위아래라는 노래가 역주행을 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됐던 걸그룹입니다. 최근에 브레이브걸스가 역주행 신화를 쓰면서 다시 한번 회자되는 그룹이기도 한데요. EXID가 2017년에 발표한 노래 낮보다는 밤 들어보시죠. 밤에 밤에 너는 낮보다는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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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전격 분석 시간입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7일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첫 정상회담을 하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지 3년째 되는 날이었죠. 남북 간 평화 정착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만남, 결국 결실을 이루지 못한 채 남북 관계는 다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계 제로에 빠졌었는데요. 자, 오늘은 박사님 모시고 4.27 판문점 선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판문점 선언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뜻깊은 그런 선언이었는데 주요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2018년 4월 27일 그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정상회담을 하고 그 판문점 선언을 발표를 했었죠. 벌써 이미 3년이 지났는데
예.
그 판문점 내용을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면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또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 또
예.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 그리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이렇게 크게 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이걸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존에 남북 간의 선언이나 합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합의를 하고
네.
또 남북 고위급 회담 등 각 분야에 있어가지고 남북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를 한다. 또 왕내 접촉을 활성화하기도 하고 또 이산가족 상봉 진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도 개최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네. 설치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이제 적대 행위 중지 또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었고 서해를 평화 수역으로 조성을 한다.
예.
또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군사 당국자 회담을 수시로 개최한다. 뭐 이런 내용의 남북 정상이 합의를 했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합의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이제 남북 사이의 무력 불사용 불가침 합의 이걸 재확인을 했고. 또 당시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네.
2018년 그 당시 연내 안으로 종전선언을 한다는 어떤 내용에 합의를 했었죠. 동시에 이제 완전한 비핵화에 한다 이런
네.
내용들 이제 당시 그 판문점 선언에 담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걸 쭉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의 합의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이행이 된 사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에서 추진이 안 된 건지를 좀 살펴보는 일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뭐 추진된 것이
네.
상당히 미약하다. 그나마 몇 건 있었던 것도
예.
사실상 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을 보게 되면 남북관계에서 세부적으로 10개 항이 있어서 합의 내용이 있었고
예.
군사적 긴장 완화에서 6개 항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5개 항에서 이제 세부 합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총 이제 21개 항이 있어서
네.
합의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행된 것은 이제 4개입니다. 그 4개를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그해 또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평양 가가지고
네.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아시안게임의 공동 출전. 뭐 이건 또 공동 출전했고. 그리고 8.15 이산가족 상봉 또 학성기 방송 중지 한 요 한 네 가지 정도는 그냥 뭐
예.
이행됐는데요. 특히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합의문을 이끌었는데 그 당시 남북군사기본합의서를 만들어냈어요. 비무장지를 평화지대해야 한다라고.
예.
그러니까 합의까지는 나왔는데 그 이후에 또 북한이 또 부분적으로 어떤 도발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약간 그 의미가 좀
예.
퇴색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군요. 자, 일단 남북정상회담은 그 당시에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뒤이어서 6월에 1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좀 연결을 시켜주면서 뭔가 남북관계도 발전하고 이어서 북미관계도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었죠. 당시만 해도 근데 이제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좀 급물살을 타겠구나 기대감이 높았는데 현재는 또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예,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4월 27일
네.
남북정상회담하고 또 앞서 한 대로 많은 내용의
예.
합의를 하고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뭐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도
네.
남북 사이에 정상 사이의 기본적인 합의를 공동선명에 담았죠. 그리고 이제 바로 6월 10일 이제 또 역사적인 북미 미북
네.
정상회담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이렇게 막바로 이어지면서 일종의 선순환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그래서 당시에 상당히 그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네. 그렇고 우리도 상당히 큰 기대를 많이 가졌죠.
네.
가졌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어찌 보게 되면 2018년 가을에 9월에 그 평양 방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분위기가 네. 이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듬해 2019년 그 2월 달 하노이 그 북미 정상회담 여기서 사실은 이게 사실상 결렬되는 바람에
네.
사실상 이게 지금 어찌 보게 되면 원점으로 돌아간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는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는 뭐 아무런 사실 뭐 의미 있는 공식적인 접촉이 없고 계속 지금 단절된 상황이거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북미 관계 또 비핵화라 이런 부분들이 뭔가 계속 논의가 되어지고 거기서 결과가 나와야만이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남북 간이 합의한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실천화되어질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나 분위기가 조성되어지는데 그게 막히니까 남북 간에도 이제 사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게 된 것이죠. 따라서 북미 대화가 단절되니까
예.
남북 대화도 이게 연동되어 가지고 이렇게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우리 정부의 불만을 품은 거죠.
네.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을 세 번씩이나 하면서 물론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은 그 당시 그 트럼프 대통령 와가지고 예. 잠깐 만났지만 그래도 하여간 세 번이죠. 예. 그래서 뭔가 남북 합의 사항에서 이행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많이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아, 또 자신들이 참 큰 그 기대를 갖고 했던 그 미국과의 정상회담도 예. 결렬된 상황.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지난해부터 사실은 북미 관계도 그렇지만 남북 관계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게
네.
됐죠. 특히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판문점 선언의 결실 중에 하나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였는데
그렇죠.
이게 지난해 6월에 북한이 아주 그냥
그러게 말입니다.
보란 듯이
예.
공개적으로 폭파시켜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벌어졌고 또 작년 9월에는 참 우리 공무원이 서해산에서
네.
북한군에 의해가지고 피살되고 또 그 시신이 소각되는 그런 사건까지 터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뭐 2018년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가라앉고
네.
지금 상황은 뭐 진전이 없으니까 또 하나 작년부터 네. 그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예.
북한도 뭐 거기에 방역에 집중하고 뭐 전체적으로 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2018년 그 남북정상회담하기 이전
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뭐 그런 어떤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요. 이 판문점 선언이 벌써 3주년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통일부에서는 남북 대화 다시 하자 이렇게 좀 공개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뭐 코로나 백신도 좀 지원을 해줄
네.
수 있으면 해주겠다. 올림픽도 같이 참가를 하자. 근데 문제는 북측의 호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돌파구가 없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뭐 우리 정부가 어떻게든 간에 남북관계
네.
남북대의 실마리를 마련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다시 그 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자 다시 짓자 또 이제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보건 지원을 해주겠다. 뭐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많이 제의를 했지만은 북한이 뭐 다 이제 거부를 했죠. 거부를 하고 또 어찌 보게 되면 북한이 또 최근에는 서해
네.
북방 한계선 근처에 또 방사포를 새로 또 배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이게 서해를 평화 수역으로 하자라 하는 이런 내용도
예.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어찌 보게 되면 파기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무산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역시 가장 큰 요인은 미국과의 대화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지금 뭐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네.
지금 3년 넘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쵸.
뭐 비핵화 이전에 사실은 조치 이전에 우선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좀 완화시키거나 해제해달라 이런
네.
부분들이 가장 큰 건데 그게 전혀 지금 안 된 그런 상황이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로부터 이제 도움을 좀 얻어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뭐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원하는 걸 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뭐 달리 뭐 기대할 게 없다. 북미 대화도 그렇고 남북 대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2019년부터 사실 그
네.
다시 또 자력갱생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선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 이런 분위기를 다시 좀 이렇게 반전시키기가 좀 어려운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북한이 그런 불만을 가지고
예.
뭐 아직 뭐 큰 어떤 도발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와 같이 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또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네.
대통령을 놓고 대놓고 여러 가지 아주 그냥 뭐 격한 얘기.
그렇죠. 비난을 많이 했죠.
비난 아주 정말 뭐 극한의 그런 단어를 쓰면서 했죠. 더 이상 뭐 대화할 가치가 없다. 네. 뭐 안 하겠다.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서는 뭐 우리에게 기댈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자, 결론적으로는 그러면은 이 북한이 다시 대결 구도를 강화한 이유가 북미 대화가 단절이 됐고 남북 합의에서 북한이 얻은 것이 없다 이런 불만일 예. 텐데 이거를 조금 뭐 반전시켜 볼 만한 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으로 꼽히고 있는 것도 맞죠.
그래서 우선은 네. 그렇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거 연장선에서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좀 뭔가 북미 간의 접점을 만들어 주려고 네. 뭐 하고 또 사실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한 것처럼 이제 또 일본 그 도쿄 올림픽 있으니까 예. 거기에 또 뭔가 뭐 같이 공동 출전했는데 지금 북한도 그것도 코로나19 그러게요. 때문에 불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네. 일단 선언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5월 달이죠. 네. 이제 다음 달인데 예, 한미 정상회담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첫 한미 간의 예. 정상회담이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또 직접 미국에 가가지고 직접 이제 만나서 하는 그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네. 다시 지금 단절되어 있는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를 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뭐 또 바이든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고 네. 또 여기에다 뭐 북한 인권 문제도 삼고 말입니다. 또 사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쿼드나 이런 부분에 지금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수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미 간에도 사실은 지금 원활한 어떤 그런 그 협조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 말입니다.
우리가 예,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바이든 대통령 보고 김정은을 만나라. 뭐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네. 만나보다 했는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는 좀 상당히 좀 어렵죠. 거기다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또 임기가 이제 뭐 1년도 채 안 남았기 않죠. 때문에 예.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해가지고 다시 대화를 살리고 그걸 그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분위기를 한다라는 그 분들이 지금은 상황에서는 좀, 좀 어렵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르죠. 우리 정부가 또 어떤 새로운 내용을 갖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뭔가 이렇게 북한과 다시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뭐 제안이나 이런 내용을 갖고 갈 수는 있죠. 네. 그랬을 경우 과연 뭘 갖고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시킬까라고 네. 했을 때는 사실 지금 별 마땅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에 대해 가지고 조금 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할 수 근거가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혀 지금 변화된 모습이 없고
네.
아예 그냥 미국한테 북한의 종료 주장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것부터 해달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에 지금 뭐 5월 달 한미 정상회담이 그나마 다시 분위기가 좀 남북 대화나 이런 또 북미 대화가 뭐 다시 좀 이렇게 재개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좀 뭐 그런 기대는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냉정한 평가입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듯이 북한이 입장이 굉장히 강경해요. 나름 뭐 남북 정상회담 3주년 관련 내용 보도도 하지 않았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3년 전에 보면 없을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그런 말도 했는데 그렇다면 북측의 이런 태도가 앞으로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달 16일 날 단말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했던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겠다.
예.
뭐 그런 것도 하고 또 금강산 국제관광국 폐기, 또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 폐기 뭐 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압박이죠. 우리
네.
정부에 대한 압박이고 또 미국에 대한 압박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약간 여지는 아직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북한과의 정책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뭐 기본적인 원칙은 나와 있어요. 비핵화해야 된다.
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인권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발언을 하고 그래서 뭐 큰 그거는 나왔지만은 세부적으로는 아직 안 나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구체적으로 대북 정책을 하면서 어떤 그 카드를 내세울 것인가. 뭐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제 최고 지도자가 결정해서 그걸 이렇게 하는 방향인데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동맹 국가들하고 다자적으로 협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도 보면 조금은 또 뭔가 북한이 나름대로 그 좀 뭐 좀 약간은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뭘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북한이 그렇게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5월 달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기서 결국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냐,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어떻게 발표하느냐, 뭐 이 내용을 보고 아마 북한도 나름대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북한은 지금 이제 그 대북 제재가 3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더구나 코로나19가 지금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상당히 어려워 지금, 특히 경제적으로 보게 네. 되면은. 그래서 만약 북한이 그냥 우리 식대로 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막 고집을 부릴 수도 없어요, 사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미국과도 북한이 좀 타협을 모색해야만이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활로가 열리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북한에게도 전혀 이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벼랑 끝으로 물리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또 어렵죠. 그래서 우선은 저 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내용,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네.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그래서 뭔가 조금 유연하게 나와야만이, 예. 또 북한이 그 뭐 강한 발언은 했지만 그런 것으로 또 뭐 한편으로는 하여간에 그 특히 미국과의 대화는 계속 여지는 두는 듯한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네. 자,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 짚어봤고요. 앞으로의 변수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희망적인 반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남광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2004년에 발표된 KCM의 흑백사진이라는 노래는 최근에 한국의 한 웹툰과 함께 작업을 해서 이 노래 역시 역주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역주행할 만한 좋은 노래라는 거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목요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흥미진진한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김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중국의 위치 정보 시스템 베이더와 관련된 소식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2040년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GPS 대신 중국의 베이더가 쓰일 것이다. 네, 최근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한 글로벌 트렌드 2040 보고서의 내용 일부입니다.
예.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는 미국의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총출동해서 만들어 4년에 한 번씩 백악관에 제출하는 전망 보고서인데요. 미국 외교와 안보,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
올해 이 보고서가 중점적으로 제기한 게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문제였는데요. 이 중 하나가 GPS로 대표되는 인공위성 기반 위치 정보 시스템 기술입니다.
네, 근데 이 위치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인공위성을 사용해서 지상이나 해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네.
이 기술이 앞으로는 미국보다 중국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거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다는 거네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 국방부가 1970년대부터 구축해온 GPS가 네. 사실상 이제 위치 정보 시스템 기술 표준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GPS가 쓰였던 건데요.
예.
중국은 민간과 군사 영역에서 필수적인 위성 항법 서비스를 미국 GPS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북두칠성에서 이름을 딴 베이더우 위성을 2000년에 처음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 구축에 100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감행해 왔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 착수 20여 년 만인 지난해 6월 시스템 운영에 들어가면서 미국과 중국 간 GPS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도 미중 경쟁이네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기술 리더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민감한 위치 정보마저 중국의 통째로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위기의식이 나오는 게 사실 중국의 독자적인 GPS 베이더우가 미국보다 일단 개발이 더 뒤에 된 건 맞는데요. 이걸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때문인가요?
네. 베이더우는 실제로 서비스 시작이 1년도 되지 않아서 예. 전 세계 곳곳에서 GPS의 위상에 맹렬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 컨설팅 기업 트림블이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예.
지난해 말 전 세계 195개 국가의 수도 중 85%인 165개국의 수도에서 GPS보다 베이더우의 신호가 더 많이 잡혔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에서 GPS 대신 베이더우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커졌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서 이걸 좀 활발하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나요?
네, 라오스,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이런 지역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국가들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그러니까는 육로와 예. 그 해상 비단길 있잖아요.
예.
그 프로젝트가 활발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이미 베이더우가 GPS를 앞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GPS보다 베이더우를 활용하는 기기와 응용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럼 중국에서는 어떨까요? GPS보다 베이더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중국 내에서는 올해부터 판매되는 그 지능형 손전화기에 예. GPS보다 베이더우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달 초에 화웨이를 비롯해서 오포, 비보, 샤오미 이런 주요 중국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기 제조사에 베이더우 사용을 승인했고요.
예.
애플 또한 올해 아이폰 12에 베이더우 서비스를 넣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걸 굉장히 장려할 것 같은데요?
네, 중국 정부에서도 일단은 관영 언론들이 베이더우의 우수성을 연일 강조하는 기사를 내고 있고요. 중국의 이제 개인 인터넷 소통망에서 보면은 애국주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예.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베이더우를 쓰지 않으면 애국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
합니다.
정도군요.
네. 내년쯤이면 대부분의 이제 중국인이 아마도 GPS 대신 베이더우를 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열심히 뭐 좀 알리고 홍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게 낫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지 궁금해지네요.
일단은 GPS보다 예. 베이더우가 더 정교한 위치 확인 기술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과학원 우주과학센터 연구진은 이달 초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예.
비행 물체에 베이더우를 설치해서 운영한 결과 고도 2000km 이하에서는 GPS보다 50% 더 많이 위치 정보를 측정할 수 있고 또 오차 범위도 3cm 이내로 GPS보다 훨씬 낮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럼 미국의 민간용 GPS의 오차 범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로는 오차 범위가 20m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것만으로도 사실상은 뭐 차량 길 안내나 지도 앱에서는 내 위치를 확인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앞으로 뭐 자율주행차나 뭐 무인비행기, 드론 이런 미래형 이동수단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은 안전하게 운행하려면은 수 센티미터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위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 분야에서 기술 경쟁을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결국에는 얼마나 정교하게 오차 없이 위치를 정확히 잡아내냐 이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위성 항법 시스템의 정교함을 높이는 요소 중에 핵심은 인공위성의 수인데요. GPS와 베이더우 모두 삼각측량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최소 3기에서 아. 4기의 위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한 3, 4대는 떠 있어야 위성이 정확히 네. 위치가 파악이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그 위치 정보를 받으려면은 최소한 24개가 예. 필요한데요. 이렇게 이제 인공위성 수를 늘릴수록 정확도도 높아집니다. 이 점에서 후발주자인 베이더우는 미국의 GPS를 한 발 앞서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 베이더우의 가동 인공위성은 42개이고요.
예.
GPS의 가동 인공위성은 29개입니다. GPS 운영사 스피렌트의 앨리슨 브라운 최고 경영자는 베이더우의 사용 주파수가 GPS보다 많은 점도 어떤 각종 방해물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줘서 강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위치 정보 시스템의 기술 표준이 지금은 미국이지만 이게 진짜로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베이더우 사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다고요.
네, GPS 같은 경우에는 위성이 위치학인 전파를 쏘기만 하는데요. 베이더우는 위성과 지능형 손전화기가 서로 데이터, 그러니까는 정보를 왔다 갔다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전문가들은 이걸 이제 악용을 해서 중국 정부가 단말기에 스파이웨어를 몰래 심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스파이웨어란 건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돼서 컴퓨터의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악성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중국 정부가 특정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정부에서는 이런 이유로 베이더우 사용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네, 위치가 실시간으로 추적된다니 좀 뭔가 오싹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중국 정부가 자국 국민들이나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좀 건드린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측면인데요. 그런 측면을 좀 확실히 개선을 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야만 하겠네요. 자, 오늘은 미국의 위치정보 시스템 기술 GPS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베이더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김지영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너 마침 잘 됐다. 나 좀 도와줘. 이런 말 하게 될 때가 있죠. 오늘은 마침 잘 됐다 라는 표현 배워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지아오. 치아오인데요. 이 단어에는 교묘하다, 솜씨가 있다, 공교롭다, 기술, 기능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공교롭다, 공교롭게도 라는 뜻으로 쓰여서 쩐 정말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앞에 붙여서 쩐 치아오, 그리고 타이, 매우 대단이라는 뜻의 단어를 앞에 붙여서 타이 치아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침 잘 됐다라는 의미의 중국어 쩐치아오, 타이치아오 꼭 기억해 두세요.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 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4월 30일 금요일은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영하 4도, 해산 영하 2도, 강계 5도, 청진 6도, 함흥 7도, 사리원 8도, 신의주 개성 원산 9도, 평양 해주 1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6도, 청진 10도, 해산 12도, 강계 원산 14도, 함흥 15도, 평양 사리원 해주 16도, 개성 17도, 신의주 18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5% 상승한 63.8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3% 하락한 1773.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5월물 가격은 온스당 26.09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6.52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군부 쿠데타로 시민들이 목숨을 잃기도 할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미얀마의 국민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크게 불편을 겪는 것 중 하나가 은행 업무라고 하는데요. 쿠데타 이후로 미얀마의 많은 은행원들이요,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시중은행의 창구 영업이 거의 중지됐다고 해요. 그래서 현금을 찾으려는 시민들은요,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어딜 가나 이 현금 자동 입출금기 주변에는 사람들의 행렬이 장사진을 이룬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미얀마의 은행원 한 명이 군부에 총에 맞아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더 상황이 악화된 것 같아요. 미얀마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할까요? 자, 미얀마 자체에서 이 모든 문제가 풀려야 하는데 국제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민을 지배하려고 하는 미얀마 군부가 비인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멈추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을 것 같아요. 하루속히 미얀마의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릴 텐데요. 토이의 유희열 씨가 만든 노래로 피처링에는 김형중 씨가 참여한 곡 좋은 사람도 정말 꾸준하게 사랑받는 유희열 씨의 히트곡입니다. 2001년에 발표됐다고 하니까 벌써 와 20년이나 된 노래네요.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